하나님 말씀은 앞에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외우시기도 하시고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요, 나 그거 알아. 그거, 이런 것들이 쫙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하거나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지만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자꾸 이렇게 그게 묵상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저거 알아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익숙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 우리 옛날에 맹사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19살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20살에 군수에 오릅니다. 학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스승이 왔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떤 고을을 다스리는데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를 붙들고 군수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맹사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가르쳐줄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럽니다. 잠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자고. 그 다음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찻잔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차를 끓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찻잔에 물이 철철철철 넘도록 붓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찻잔에 물이 넘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빙그레 웃으면서 찬물이 넘쳐 방바닥 적시는 것은 알면서 자기 지식이 넘쳐가지고 인품 다 망치는 건 어찌 모르는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화가 나서 확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지방을 갖다가 꽉 박아버립니다. 에구 조금만 좀 숙이고 나가지. 성경도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딱 우리한테 맞을지 모릅니다. 나 그거 알아라든지 그거 뭐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가슴에 담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아는 말씀이라도 가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라면 더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 제일 센터되는 장이 8장입니다. 그 센터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고. 이거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참 힘이 들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분이 계세요? 조금 이 말씀 가슴에 담아놓고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조금 눈물이 나지만 참아보면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렇게 하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8장 할 때 다뤄볼 겁니다. 어떤 그 앞뒤 문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딱 띄워서도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혹시 힘든 분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얘야 내가 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 너 이때가 없으면 기도했겠냐? 너 이때가 없었으면 하나님 붙들었겠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요번 로마서 끝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대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돕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돕는 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하셔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늘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과 과정 한번 보실래요? 예, 못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저 뒤에 좀 못 받으신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제16기 성경대학 교과 일정. 네, 일단 일정입니다. 일정. 오늘이 개강이고요. 예, 들어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지금 다 좀 한번 봐놓으실래요? 예, 얼굴을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많으면, 지금 이게 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출석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누구누구 손 네네네 이렇게 하면 뭐,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기 자리를 딱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빠졌으면 빠졌다, 왔으면 왔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안 계시면 빠진 겁니다. 안 계시면. 교과 일정 보시면요.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오후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10시 되면은 거의 10시 되면 딱 마칩니다. 아무리 뒤에 뭐가 많이 밀려 있어도 뭐 많이 넘어가면 5분, 10시 정도 되면 딱 마칩니다. 교재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줄도 꺼시고 하이라이트도 치시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늘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준비물은 성경 찬송, 그다음 필기 도구, 그다음 열린 마음. 활짝 열어서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개강이고요. 왜 제가 그다음 이 로마서 이걸 안 적었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맥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중간에서 끊으면 중간에서 끊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진도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우리 종강할 때까지는 여기 한 주가 앞으로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강할 때까지는 우리 16장까지 다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기 몇월 며칠 날 뭐를 한다가 없지만 성경 그냥 그대로 앞에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요. 집에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 많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AKRCA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인 RCA 연합부흥회가 검토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저기 부흥회 하는 데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다음 4월 18일은 고난일 기도회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많이 나오셨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고난일 기도회 때는 다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18일날 쉬고요. 25일날은 제가 뉴브런스비크 신학교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그래서 4월 11일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대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휴강하고 공부하고 휴강하고 하니까 이게 영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예 강제로 관로 해가지고 휴강을 시켰습니다. 4월 11일. 그러니까 그날은 마음 놓고 하루 종일 성도 여러분들 뭐 교제도 하시고 뭐 서로 커피도 서로 불러서 마시시기도 하고 교회 나오시지 말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빈둥대면서 노는 날입니다. 제가 빈둥대면서 그랬지만 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로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시고 좀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 갖고요. 6월 6일이, 6, 7, 8 이게 우리 뉴욕의 할렐루야 대회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해서 잘 안 나갔는데 성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이 되시면 6월 6, 7, 8 이번엔 서울에 김삼한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가셔서 또 오랜만에 다른 외부 강사 목사님 은혜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시 반 되면 제가 딱 시작을 합니다. 막 이렇건 오셨건 들어오셨건 8시 반에 시작하고 10시 되면 딱 마쳐드리고 한 9시 한 25분이나 20분이나 30분이나 그 어간에 한 단락이 맞춰지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또 휴식 시간을 이렇게 갖고요. 그래야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성대 교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 피곤하면 정신도 바짝 차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0시나 10시 5분 정도 되면 딱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길어 보여요. 딱 마음을 다져 잡시고요. 아, 로마서를 내가 한번 봐야지. 하나님이 로마서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체계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이 성경 공부, 성경 대학에 대한 우리 광고 말씀과 여러 가지들을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16기 성경대학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산 목사님 참 모시기 힘드신 분,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시던 분 참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근본에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뉴욕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유능한 목사님 모셨다고 선전을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힘내시기 위해서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명예롭게 영광의 졸업장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매번 우리 동원부에서 라이드 픽업 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데 근본에도 차질을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시간 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식을 대접하실 분은 선착순 지금 12주잖아요. 그렇죠? 선착순 12명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또 선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스티커를 받아가시고 출석부 기록하시고 졸업 마지막 시간에 출석부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한 지난번엔 111명까지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졸업생 보니까 4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나오신 대로 다 한번 졸업해서 졸업장 다 내시고요. 빠뜨리지 마시고 다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전번 15기 때는 많이 나오셨는데 끝까지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게 스티커를 안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두 번인가까지 결석이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출석 마쳐서 이렇게 하면 졸업장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리 로마서를 보기 전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철없는 남자는 늙지 않는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목이 참 멋있어요. 철없는 남자는 늙지 않는다. 철없는 남자가 어떤 남자 같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뭐 있으면 하고 좋아가지고 혼자서 가슴 뛰는 남자잖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엄한 남자보다는 가슴 뛰는 남자가 오래 산답니다. 철없어가지고 저질러가지고 자기 좋아가지고 하는 남자.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혹시나 남자들이 나쁜 짓 말고 뭐 이렇게 돈 조금 들어가는데 뭐 재미있어 하는 거 있으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오래 산대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도 나쁜 짓 아닌데 돈 좀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 머리도 조금 해보고 장신구도 사고 뭐 이런 거 사는 거 있으면 사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사면서 가슴이 쿵쿵 뛰면서 오래 산답니다. 그게 철도 없지만 책 재밌게 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시간에 하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가슴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가슴 뛰면 이분 이론에 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분 이론에 의하면 오래 사신대. 제가 우리 교회 연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맡았을 때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 와서 참 저 장례 예배를 참 꽤 많이 드려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거의 안 돌아가신 거 있죠. 제가 지금 8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찬송을 드리는데 제가 놀랍니다. 그거 성도 여러분들 여기 안 앉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찬송을요 가슴 터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해가 뜨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연세는 드셨는데 막 미래 뭐 그다음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가슴 두근두근해서 나가십니다. 건강하게 사시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근엄한 남자보다 가슴 뛰는 남자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 많이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오래 산대. 우리 이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철없이 놀아가지고 가슴 뛰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덩어리라도 가슴 속에 깨달아서 맞아 맞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가슴 뜁니다. 그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로마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슴 많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앞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책 펴시고요. 이거 괜찮네. 그럼 무조건 자기가 줄을 치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 줄을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줄을 쳐라 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줄을 치거든요. 줄 치는 재미가 이게 보통 아닙니다. 줄 치는 재미가. 어디서 읽긴 읽었는데 그게 어딨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해놨으면 여기 있지 그러고 뒤적뒤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할 때도 이렇게 다 준비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할 때 제가 안 보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 들어가면서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제가 가지고 막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전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성경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잘 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준 그런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이해가 되면은 구약이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읽어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왜 이 문장이 여기 있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면 건너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앞뒤로 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고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보고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썼을까? 거기 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지도 않고 누가 가서 거기 뭘 하지도 않은 그때에 어떻게 로마 교회가 거기에 썼을까? 그럴 때 등장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은 오순절 사건 때 막 성령 받고 사도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막 방언하고 막 할 때 그때 2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때 막 예수를 믿는데 합류했습니까? 5천명, 3천명 막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이제 오순절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많이 왔습니다. 로마에서 많이 왔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아마 예수 믿게 돼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입니다. 다른 추측은 해볼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자꾸 막으셔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몇 년 뒤에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자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있지만 혹시 자기 성경 없는 분은 앞에 보시고요. 자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하고 뭐 어떨 때는 배열이 다르지만 우리말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바울은 지금 이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어떨 때 불렀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일꾼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도, 그 다음에 왜 사도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럼 복음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1절, 2절, 3절에 가면서 이렇게 고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1절만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가서 보고요. 문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의 종은요, 주인의 말씀이라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는데, 사도로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을 얼마나 재미있게 쓰나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지금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리를 잡아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럴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럼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요, 예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택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이미 이야기를 예언을 해놨습니다. 무슨 예언을 해놨습니까?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 지금 단어가요 이렇게 고리를 물고 넘어갑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1절에는 보면 사도 바울을 택했답니다. 사도로.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럼 그 복음은 구약에서 쭉 예언되어 오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시지 말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뼈대를 딱 잡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는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 가지 공부 들어오면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 그러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려고 그러면 누구라 해야 됩니까? 이건 신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거를 믿고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걸 우리는 믿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고 있다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이 누군지.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2절에는 이 복음이라고 나왔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무엇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 어렵게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 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또 이상한 이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 이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4절 뒷부분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딱딱 물고 1절, 2절, 3절, 4절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이제 5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달릴 수가 없죠. 몸이 없는데, 형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사람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보면은 He was without sin.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성립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요. 그렇게 지금 1장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아들, 복음의 핵심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는,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사도는 아니지만은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직분이고 저런 직분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순종케 하나니. 이제 6절 잘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압니까? 그럼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딱 아는 거 있죠? 예수 믿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건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 얼굴을 못 봤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당신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매 달리신 그분,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분의 것이라고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것으로. 로마서는 지금 몇 년도경에 쓰여졌나 그러면 한 57년, AD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뭐 썰이 많지만 한 AD 57년, 그럼 지금부터 한 195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950여 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썼는 성경책이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잖아. Belong to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6절 잘 한번 보십시오. 6절 잘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1950년 전에 이들을 향해서 그랬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잘 표현하길 바랍니다.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가진 거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기죽어 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 예수님 건데 참 힘들어서 뭐가 있을 때는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성경 말씀 보면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나가서 이거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낼 수 있잖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성경 보시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가서 막 토해내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요? 자기 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겁니다. 6절 잘 보시고요. 그래서 7절 가보시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봅니다. 그런데 못 가보고 먼 데 있는 분에게 귀한 인사의 마지막을 줍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근데 그 6, 7절,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예요? 7절 잘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하십시오. 왜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평안할 때가 많습니까? 평안 안 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평안 안 할 때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먼저 무엇이 임합니까? 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맞잖아요.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평강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그러고 조금 잠시 불안하고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힘들어하지만 다시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다시 평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당시의 은혜와 평강은 이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인사를 이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 당시에는 인사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기들끼리 이방인들은 카이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예, 지금도 샬롬 하잖아요. 샬롬 샬롬 이렇게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한국말로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방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인사들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파워풀한 인사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하고 무엇이 같이 따라다닙니까? 평강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그건 뭐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 그럽니까? 많이 묵상해 보라고. 그럼 이건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궤도를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뭡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들 이거 묵상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묵상 많이 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는 늘 평안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시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요, 전부 놀랍니다. 혹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천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계세요? 그럼 한 몇 번 놀라시면 됩니다. 천사 나타나면 놀라게 돼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놀랍니다. 마리아도 놀랐고요, 또 양 치던 사람들도 놀랐고요, 또 사가랴도 놀랐고요, 제사장도 놀랐고요, 제사 지나다가 천사 나타나서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첫마디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 뭐요?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죠?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개런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나가셔서 사업하시고 사람 만나고 장사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편치 못한 게 있으면 이거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평안을 안 준 고놈이 미운 게 아니라 그리고 고년이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예수 믿는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하나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펄쩍펄쩍 뛰는데 그럼 평안합니까? 그러면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예,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딱 해놓고요 8절부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얼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8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8절 한번 읽으십니다. 8절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왜 로마 교인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그럴 때 딱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목회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교회가 단단하게 서갔는지 어떤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대단해 그러는 소문은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주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성경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명품이 다 모인 곳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데가 로마입니다. 거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힘듭니다. 아, 지나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상점이 몇 가면 있어도 눈이 돌아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런 게 철철 넘쳐보시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그걸 이겨내는 거 있죠. 근데 그것뿐만 있습니까? 명품만 있습니까? 박해는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도 무엇이 믿음이 죽질 않는 거 있죠. 믿음이 막 그 소문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먼 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함은 무엇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매상이 오르든지 매상이 안 오르든지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든지 내 몸이 조금 아프든지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그거 믿음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전파되면서 소문이 쫙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거니와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들어 섬기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구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그러고 하는데도 보니까 진실 게임 하듯이 이거 따져봐야 되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눈도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면서 그냥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당신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뭐 때문에요? 내상이 올라서 잘 살아서 명품 걸쳐서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소문이 많이 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인동상장로교회 성도님들 믿음 하나는 든든해. 흔들리지 않더라. 참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는 참 본받을만 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10절, 얼마나 가보고 싶어 하는지.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참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조금 묘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 이거를 번역을, 이제 제가 전공이 이런 것들이라 왜 번역을 해도 하필 이렇게 하나, 무슨 신령한 거, 그러면 이게 이해되는 게 좀 속도가 늦어집니다. 근데 어떤 신령한 거, 그러면 얼른 맞아, 이게 이 얘기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헷갈리고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떤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신령한 게 뭡니까?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로마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믿음은 탄탄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무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것만 더 가르쳐주면 로마 교회가 펑펑 살아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서 하는데 이 길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그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격해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무엇인가 하늘 신비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1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한번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13절 말씀 보시면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지금 나쁜 생각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맴매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뜯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 비밀을 좀 가르쳐 주려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서로 참 평안함을 유익되게 이렇게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 번 막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지 싶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을 때는, 가만히 멈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막힐 때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고요. 자꾸 막으실 때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하고 바울은요,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자꾸 막힐 때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는 좀 궁금해. 이제 여기 많이 나오셨으니까 다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손들어 대답해 보실래요? 이렇게 길이 자꾸 막혀서 답답할 때 점쟁이에게 갑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가잖아요. 점쟁이한테 한 3분의 1 정도 갑니다. 3분의 1 정도.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캄캄할 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막 앞길을 가르쳐주는 분에게 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것도 어떻게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시지만은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서는 가히 이루지 못할 것을 봤기 때문에 내려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그 말을 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두 번밖에 안 써져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죠? 어떻게 해서 가요? 죄수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안 돼. 너 죄수로 갈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가르쳐주기를 원하면서 가시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요. 나중에 신앙 자라질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길이 막히면요. 딱 멈추어서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해도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고 답답하면 우십시오. 막 땡깡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땡깡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힘들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락 물고 울더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말씀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막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 그러다 못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죄수의 몸으로 갈 거야.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길을 막음으로써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로마서가 쓰여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길을 내려가지고 거기 갔으면 로마서가 왜 쓰입니까? 쓸 이유가 없죠. 가서 만났는데. 가서 하이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막고 막으셔가지고 자기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못 가니까 뭐를 했습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면 무슨 책이라 그러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가 어떻게 써졌습니까? 막고 하는데 이게 써졌다니까. 기도받고 만약에 너 2년 뒤에 3년 뒤에 이게 AD 한 57년 전에 쓰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죄수로 몇 년도에 가나 그러면 학자들 한 60년경에 간다 그러면 한 3년 뒤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막고 하면 안타까워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야, 3년 뒤에 너 깜빵에 죄수 몸으로 갈껴? 하나님이 가르쳐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성도님들 답답해도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나 죽으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죽음의 요단강 건너갈까 알고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딱 막혀있어도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길들을 살살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무엇이 자랍니까? 연약한 이 육신 덩어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를 막고 하면서 무엇이 쓰여졌다고요?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방탕하라 그랬던 그가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 두 절인가 세 절인가 딱 보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사제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늘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자기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도 자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썼는 이렇게 막고 하는 걸 막는 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바울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다가요 막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16절 17절이 뭐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썼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데를 하나님이 막고 그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앉아가지고 로마서 썼다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뭐가 좀 막힐 때는요, 그 막힌 데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간 다 뚫어주십니다. 그리고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막힌 게 열리지 않으면 이건 뭐 마귀가, 사탄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죠.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죠.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막 비를 막 내리셔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날 비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들하고 운동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운동회 하는데 해 짱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해 짱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비를 퍼부어야 돼요? 어려워요? 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날 비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비 오는 데로 놓으시면 돼. 비 오면 어디 팔각정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애들하고 피자 나눠 먹고 그날 사치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냥 놀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사도바울 자꾸 막으시더라고.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후딱하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눠줘가지고 신앙이 쑥 자라게 하면 좋은데 막으시더라고. 그런데 그 막으시는 것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을 못 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히더라. 그래서 뭐를 썼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로마서. 로마서. 참 눈물겨운 얘기 아니에요? 눈물겨운. 그거 열어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막으셔가지고 잔인하신 하나님.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우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해도요. 그거 다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간혹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거라. 사랑하는 아들. 그거 익숙해지면 성도님들 진짜 안 잘하는 거 아세요? 신앙 안 잘하는 거 아세요?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주셔도요. 딱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쫙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 사람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하늘나라도 갔다 왔는 바울을 자꾸 막으십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막 전도를 다니는데 성령님이 맡으시고 예수의 영이 맡고 막 그러다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으시고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른 데 있더라고. 로마서요.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오늘도 혹시 막혀서 답답한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답답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것이라고. 저랑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이 신앙 놓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 15분, 20분 좀 쉬겠습니다. 나가서 커피도 마시시고 오늘 간식도 준비한 거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요. 놀고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성경책 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 성경 읽고 또 그 커피만 버리지 말고 그때는 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세속적이에요? 아, 저 조금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쉴 때는 쉬시고 성경 말씀 볼 때는 또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산자의 땅에서 진짜로 코로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생명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도님들 가슴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읽다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읽다가 새힘 얻게 하시고 말씀 공부하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 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성도님들과 또 대화 나누며 아름다운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교제의 정들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두 딸 하나들 또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아이들 많이 일어나도록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3절, 아까 1장 13절까지 봤는데요. 주일에는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이제 빨리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14절 보면은 바울이 참 재미나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을 합니까? 바울은 자기 평생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큰 빛을 많이 줬습니다. 은혜의 빛, 갚을 수 없는 빛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졌다고 그런 표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빚졌다고 그러나 그러면요. 자기하고는 전혀 빚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빚졌다고 그럽니다. 성도들 빚이라는 게 뭔지 알죠? 빚은 다 갚아야 됩니다. 빚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빚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이제 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막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얘야. 와서 적거라. 모를려.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 이럽니다. 지금부터 적거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막 불러줍니다. 아들이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숨이 차서 이제 숨을 헉헉 쉴 때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름을 불러주셔야죠.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죠? 그 사람들은 내 죽으면 다 저절로 찾아온다. 이름 안 적어서 된다. 빚이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빚이라는 성격이. 빚이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 말씀 보면요. 참 이거 묵상 많이 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고 피붙이도 없는 로마 사람은 둘째 치고 로마 사람은 둘째 치고 누구에게 빚졌다 그러냐 그러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라고요? 내가 빚진 자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잖아요.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생각해서 돌아갑니다. 그 그리스도 있고 저 이스라엘도 있고 하는 그 옆에 보면 그 바다가 조그만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지중해죠. 이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센터래.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 중자는 중앙 주자예요. 해자는요? 바다의 자예요. 자기가 거기 바다도 제일 중심이래.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이제 자기가 진 빚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또 다른 하늘의 신비한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고. 15절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평생 못 들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에게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에게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해줬다고 그랬고 우리는 미국 살고 프랑스 살고 웨스트체스터 살고 뭐 양커스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15절. 내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숙제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신령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비한 하늘의 귀한 것들을 좀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포함된 복음입니다. 이 로마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좀 떳떳미지근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알고 믿는데. 어쩌면 뉴욕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뉴욕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도시에 화려하고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모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만 오래 살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주일 되면은 예배당은 잘 갑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식사 때가 되면은 100%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에 살면서 화려한 것이 번쩍거리는 곳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이 진짜로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로마에 살면서 그 좋은 것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16절, 17절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은 제가 숙제 하나 냅니다. 오늘부터 다음 금요일 올 때까지 요거를 16절과 17절을 달달 외워서 오십시오. 딱 불을 끄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우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은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거 딱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해서 옵니다. 목사님 나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성경대학 원래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또 제 약점을 또 치시고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어느 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성경 다 나오잖아요. 찬송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 키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딱 따기만 하면 그거 딱 컴퓨터에 딴 데다 이렇게 복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게 아세요? 누군가가 프로그램만 집어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그걸 띄우고 싶어도 못 띄우고 그거를 띄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잡아주는 날이 언젠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어떻게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실래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뼈저리게 가슴 속에 이 품고 있는 게 그겁니다. 돈을 벌어보니까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막 자기들 다 테러놓고 막 어떡하든지 막 자기들 거 못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장사를 해도 손해 많이 안 보는 거. 그날 장사해서 그날 파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생선. 어떤 거 있어요? 야채. 그 다음에 남의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세탁소. 세탁소 막 난리 나서 그냥 다 도망가면 그 뭐 자기가 손해나는 거 어디 있어요? 계속 하는데 불났으면 갚아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또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 쥐고 도망가도 부피가 크지 않은 것. 뭐 있어요? 보석. 그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걸 알아요. 수천 년 동안 살아보니까 위급할 때에 손을 놔도 손해가 별로 없는 것. 위급할 때에 손에 쥐고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직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외워놓으시면 이 성경 구절 자체가 능력이 되고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그냥 건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역사같이 드라마틱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뒤집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뭐 같아요? 이 정도 못 맞추면 대학교, 대학 성경대학이라 그럴 수 있을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성경으로 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조사는 안 해보셨지만, 성경책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 예, 네, 로마서, 맞아요. 왜 로마서가 하나님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된 인생을 바꾸어 놓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로마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거 로마 교인들에게 써줬지만 이거 우리 책이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집에서 다 외우시고요. 서베이 한번 쫙 하고 이제 진도 쭉 나갈 테니까 집에서 또 조금씩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의 은혜스러운 말씀 있으면 하이라이트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요 우리 전반기 우리 2014년 우리 전반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엄부의 권세를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도 거슬러 올라가고 죽음의 요단강도 겁없이 건너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관을 우리 우주관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신앙 많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사업체를 꾸려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